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태평양 국가 통가와 뉴질랜드 혼주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영내 중국의 문제적 행동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순방 첫 일정으로 방문한 통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의 영내 관여가 커지면서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내 관여에 반대하지 않지만 중국의 투자는 투명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경제적 강압 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샤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와의 회동에서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통가를 비롯한 태평양 섬들 모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뉴질랜드를 방문해 크리스 힙킨스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솔로몬 제도 간 안보 협력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태평양 제도 포럼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투명성을 장려하며 영내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으며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최근 수년 사이 영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오늘 총리직을 사임하고 장남에게 총리직을 넘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장기 집권해온 훈 총리는 이날 국영방송을 통한 특별 발표에서 나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훈 총리는 자신의 장남인 훈 마넷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 다음 달 22일 새 정부 총리직을 맡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훈 총리의 이날 발표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이 지난 23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총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이번 총선이 정치적 반대파를 배제하고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가운데 치러진 불공정 선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캄보디아는 북한과 비견되는 왕조 세습의 길을 닫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훈 총리에게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중국 외교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 주석은 훈센 정부의 올바른 지도 아래 캄보디아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 민생 개선을 이룩하고 국제적, 지역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인구가 전년 대비 약 80만 명 감소해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오늘 공개한 인구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일본 인구는 전년 대비 80만 1,000명 감소한 1억 2,242만 3,03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이며 196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전국 47개 도부현 모두에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적자는 2022년 기준 14년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출생 인구도 77만 2천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사망자 157만 명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030년까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유리 우사야코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 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초청장을 받았다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간 무역 경제 협력이 이번 중국 방문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2010년대 초부터 본격 추진해온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북중러 삼각 밀착이 선명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월북한 미군 병사와 관련해 아직 북한 측의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 월북 사건 이후 미국인들의 인터넷 검색에서 북한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최고는 26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북중러 삼각 밀착이 한층 선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이번에 군사 대표단을 보내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25일 밤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평양 외곽 순안국제공항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맞았고 북한 군 의장대가 환영 행사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대표단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들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문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양국 협력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방북은 북한이 전승절이라며 경축하는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졌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27일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방북은 2019년 7월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 일행의 평양 방문 이후 4년 만입니다. 또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 정부 인사 참석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60주년 행사에는 러시아 노병 대표단만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대표단 파견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가 그만큼 북한의 지원이 절실해졌음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지휘하는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 기간에 전장에 투입할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기체계가 같잖아요. 탄약이나 무기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래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추정을 할 수 있죠. 국방장관이 오고 그러면 군사대표단이니까 실무적으로 군수담당자가 따라올 수 있겠죠.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할 포탄을 공급했거나 공급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북한 또한 북핵 문제 악화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전통적 협력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를 상대로 보다 강력한 북핵 지지와 에너지 공급 등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가 전통적 유대 수준을 넘어 군사 안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고 특히 이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할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측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리흥중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정대표단이 전승절에 참석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러 대표단의 전승절 참거와 관련해 중러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 고조 행위 중단을 설득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중러는 또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중북 간 교류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며 중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이 전략 경쟁의 과열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최근 대화무드를 만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은 대북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의 대화무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스럽고 한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한다. 북한과 중국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이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그 예측해 볼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중국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시선에 보다 민감하고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오히려 북한과 북핵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가 있다며 이번에 당 정치국 위원 수준에서 대표 단장을 고른 것도 일종의 수위 조절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에 중러 대표단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의 미 전략자산 전개와 미한 핵협의그룹 출범, 다음 달 미한일 정상회의 개최 등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안보상 압박이라며 북중러 연대 과시 차원의 친서 전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이 선명하게 협력 구도를 강화하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중러 연대 강화는 필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중러 간에도 군사훈련이 해상훈련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을 앞두고 25일 이른바 조국 해방전쟁 참전 14묘와 중국군 묘를 방문했다고 26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나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월북 미군과 관련해 북한 측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하면서 안위 파악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5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중국, 러시아 인사를 초청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이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동, 즉 인접 지역뿐 아니라 영내 전체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and the PRC have a potential role they can play, including through the auspices of.
아울러 그들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데에도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꽤 일관돼 있다며 이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며 전날 브리핑에서 언급한 대로 그의 안위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That is correct. As Matt indicated yesterday, getting an ascertation of his well-being continues to be.
이어 백악관 국방부와 더불어 정부기관을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전날 브리핑 내용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새롭게 추가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킹 2등병이 북한에 구류돼 있는지, 살아있는지, 만약 살아있다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킹 2등병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의 안전과 안위를 걱정하고 있고 그가 가능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이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 측과 만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been very clear and consistent that we stand ready to engage with Pyongyang in discussions over
이어 그러한 목표는 우리의 동맹인 일본, 한국을 포함해 아세안 장관급 회의에 있던 많은 참여국이 공유한 것이라면서도 앞서 여러 차례 말했듯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관여에 대한 호혜적인 관심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는 월북한 미군 병사와 관련해 아직 북한 측의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블이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자진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2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곧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킹 이병의 송환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접촉이나 연락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킹 이병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국방부뿐 아니라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과의 관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응답이나 연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자진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의거해 수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가 24일 브리핑에서 월북 미군과 관련해 북한의 응답을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방부도 킹 이병의 소재와 안위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북한이 오는 27일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일 이른바 전승절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한 데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은 물론 그들이 원하는 누구든 자국에 초청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이 바로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의 동맹이 매우 강력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이 전승전 70주년을 즈음해 북한을 축하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국 인사가 단체로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요 7개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이 북한의 석유 밀수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반입한 유류가 최대 27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선박 관련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최근 몇 년간 북한 유조선의 운항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된 북한 유조선은 60여 척이지만 이들 모두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토대로 한 위치 정보가 다른 나라 영해에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은 중국 영해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석유 밀수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에 전달하면서 지난해 이후 중국 해역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북한 유조선의 구체적인 이름과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북한 유조선이 AIS를 끈 채 운항하면서 불법으로 유류를 취득해 북한으로 운송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에만 북한 최대 유류시설이 밀집한 남포항구에 드나든 유조선이 42척에 이른 것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등이 북한 유조선을 발견했다고 밝힌 지난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경우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이 항구를 드나든 유조선은 90척에 달합니다. 공식 운항 중인 유조선은 없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남포 유류 항구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 척꼴로 유조선이 정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과 야간에 유조선이 출입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에 정박한 유조선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남포의 유조선이 정박한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남포에서 포착된 90척의 유조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소 90만에서 최대 27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연간 한도보다 훨씬 많은 양이 북한으로 반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불법으로 유류를 취득한 정황은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선박 간 환적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BOA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플래닐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2척 이상이 붙어있는 사례를 74건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인근에 항구를 놔두고 굳이 선박이 옆면을 맞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류 등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안보리는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설령 유류가 아니더라도 두 선박 사이에 어떤 물품이 거래됐다면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은 선박 간 환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BOA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새롭게 등록한 선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을 기준으로 북한이 올해 1월 이후 자국 선박이라며 등록한 19척 모두 직전까지 중국 중고 선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척에 가까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무려 3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이본 유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달 21일 BOA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의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포착된 북한과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은 북한 선적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가 됐다고 IMO에 보고했습니다. 또 4월과 5월에는 중국 회사 두 곳이 각각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와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도 북한 선박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북한 선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대북 제재 위반이란 점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본 유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최근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소유 사례와 관련한 BOA의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이 최근 북한의 석유 밀수와 관련해 중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대중경고 차원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25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등이 중국에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attempt to exert pressure by a collective of China's biggest trade partners getting together.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중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지 파악하기 위해 같은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 앞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1일 발송했습니다. 서한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G7 7개국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EU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싼싸만 중국 영해의 제재 대상인 대북 석유 제품 밀거래를 알선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에 이들 선박을 조사하고 차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와츠 전 위원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조치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번 서한은 중국이 자국 해역에서 선박들의 대북 제재 위반을 허용함으로써 생긴 울타리의 구멍을 막도록 중국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와츠 전 위원은 전망했습니다.
Since 2019 when they indicated that certain sanctions should be lifted on North Korea.
중국은 2019년부터 특정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이런 조치가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서한 발송 보도와 관련해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특히 대화 재개와 외교적 노력 강화, 정치적 해결 촉진과 관련된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안보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유엔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중국 본토의 1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제재 회피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llows the DPRK to operate in over a dozen cities in mainland China.
또한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의 선박간 환적을 통한 대북 유류 거래와 자국 국경 지역에서 바지선을 통한 석탄 거래 등을 묵인하며 사실상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의 이번 서한 발송은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로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특히 G7 국가들이 이 문제에 공동으로 나선 것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G7 국가들의 대중국 제재 강화 움직임 가운데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 G7 acting together is relatively new.
중국이 본토와 영해에서 북한 관련 기관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G7이 이에 대해 공동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측 대표로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전 위원도 이번 서한은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 파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G7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측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렛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등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들 국가들이 대북 제재 위반 중국 기업, 개인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서한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에도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봐왔다면서 이 서한은 중국 제재 회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의 대체제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But... You know, I've seen this far too many times before that I think this letter is just a substitute for real policy and real action on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루지에로 전 국장은 서한 발송은 상대방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만 효과가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중국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지금은 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승인한 제재 체제를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선박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기관과 개인, 은행 등에 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루지에로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킹 말로리 국장은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I would call it the carrot and the stick. Stick is obviously what people think of first, which is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 묵인하고 조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응해 G7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과 유럽이 다른 분야에서 대중국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유인책, 즉 당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로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말로리 국장은 그러면서 보통 꿀을 주면 파리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미중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선 두 번째 경로가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수년 전부터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하는 것을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로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핵 잠수함 등의 잇단 한국 기항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렛대라고 말로리 국장은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미국에 안치됐던 한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봉환된 한국군 유해는 총 313구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25일 한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에 임시 안치 중이던 한국군 전사자의 유해 7구를 한국에 봉환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73년 만에 고국의 땅에 묻히게 되는 이들 한국군 전사자 유해 가운데 3구는 6.25 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으로 옮겨진 후 미한 공동감식으로 한국군 전사자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유해는 미군이 자체 발굴했거나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가 한국군 전사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으로 봉환되는 유해 중 한 구는 북한 함경남도 장진에서 수습한 고 최임락 일병의 유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최일병은 미국 제7사단 카투사로 배출해 1950년 12월 19살의 나이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날 인수식에 참석한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으로 봉환되는 고 최일병 외에 한국군 전사자 6명의 숭고한 희생은 자유가 공짜가 아님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wall of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in Washington, D.C. is the phrase, freedom is not free.
아킬리노 사령관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벽에는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며 고 최일병 등 한국전사자 7명의 피가 오늘을 잊게 한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최일병의 유해 송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인수식을 자리한 조카 최호정 해군 상사에게 평생 동안 큰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큰아버지를 따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임무 수행을 약속한 최 상사에게 당신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 동맹을 계속 강력하게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 your service and dedication, you keep our alliance strong.
이어 숭고한 희생 정신을 지닌 한국과 미국 군인들의 신념은 우리의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맥케이그 국방부 DPAA 국장은 이번 유해 봉환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졌다며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실종 상태라며 미국과 한국은 이들에 대한 수색과 발굴, 송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or the tens of thousands who sacrificed their lives in defense of liberty and remain miss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DPAA와 한국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16년 동안 서로의 성공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강화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케이그 국장은 그러면서 우리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인내와 인고의 자세로 이 숭고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해 인수단 단장으로 하와이를 찾은 한국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번 한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을 지원해준 미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6.25 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고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이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신차관은 그러면서 7명의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를 다해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모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공동 발굴을 통해 북한에서 발굴한 한국군 전사자 유해를 한국에 처음 봉환한 건 2012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돌아온 유해는 총 313구이며 이 가운데 19명의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전투기로 100회 이상 출격하며 많은 전공을 세웠던 유진 맥클린 주니어 전 미 공군 대령이 지난달 타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최대 한국전 참전용사 단체는 해마다 회원 천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지역신문인 스타 데머크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유진 맥클린 주니어 전 대령이 지난달 7일 타계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등으로 많은 훈장을 받았던 그가 98살의 일기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의회 도서관에 따르면 맥클린 주니어 전 대령은 1951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미 공군 제49 폭격비행단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F-84 전투기를 몰고 100개 이상 출격하며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공산군의 주요 시설을 폭격해 불사조란 별명까지 얻어 수은 비행 십자 훈장까지 받았던 그는 전후 64년 만인 2017년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방한한 뒤 한국 공군의 주력기 F-15 전투기에 올라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맥클린 주니어 전 대령은 2년 전 BOA와의 인터뷰에서 전사한 전우들에 대한 기억과 한국의 발전상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며 한국전 참전에 큰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done a marvelous job in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놀라운 일을 했고 자신은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인들을 지켰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맥클린 주니어 전 대령 같은 한국전 영웅들이 하나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침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넘으면서 노병들도 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속속 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4월엔 또 다른 전쟁 영웅인 윌리엄 웨버 전 육군 대령이 향년 97살로 타계했습니다. 공수부대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한 그는 1951년 원주 전투에서 중공군의 폭격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고도 끝까지 대원들을 이끈 뒤 재활치료 끝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 전우들에게 귀감이 됐었습니다. 전역 뒤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으로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 내 한국전 전사자 추모예벽 건립에 앞장서는 등 미한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존경받았었습니다. 한국전쟁기념공원 내 19인 용사상의 실존 인물로도 잘 알려진 그는 지난 2021년 한국의 현충일을 맞아 보훈부에 보낸 영상 추념사를 통해 미국에 가장 깊은 감사를 전한 참전국 국민이 한국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전우일 뿐 아니라 양국 국민 역시 형제자매가 되었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습니다.
We become not only brothers in arms militarily, but brothers and sisters as people together. 같이 갑시다.
웨버 전 대령의 타계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엔 한국전 금화지구 전투에 대대장으로 참전했던 존 싱글러브 전 유엔 사령부 참모장 예비역 소장이 100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백악관에 소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후 여러 논란 끝에 백지화가 됐고 한국 정부는 그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엔 미한동맹을 지킨 공로로 제4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SK그룹은 지난달 싱글러브 장군과 웨버 전 대령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 사업을 한미동맹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0월쯤 한국 파주 평화누리공원 미국군 참전기념비 옆에 이들의 추모비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엔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영웅인 스티븐 옴스테드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이 92살로 별세하는 등 전쟁 영웅들이 빠르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의 실무 담당자인 슐리 프리츠 씨는 24일 VOA에 현재 생존한 회원수는 7,000명으로 해마다 약 1,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got right now we've got 7,000 members. We're losing about 1,000 a year.
참전 용사들의 평균 출생 연도가 1930년으로 93살 고령이기 때문에 회원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생존한 참전 용사 규모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 보훈부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를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2030년은 고령화 추세 진전으로 2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미국 보훈부 관계자는 25일 VOA에 2020년 통계가 최신 자료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중간 연령은 2020년 기준 88살, 3년이 지난 지금은 적어도 91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5개 주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펜실베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군 월북 사건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검색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투명하고 위협적인 북한 사후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과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이 올 들어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것은 이달 11일과 19일이었습니다. VOA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미국인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지난 11일과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병의 월북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9일에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북한과 같은 특정 검색어가 가장 많이 급증한 시점에 100점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시점에 해당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 점수를 매겨 그래프로 공개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일 ICBM 발사 직후 검색량이 폭등해 100점을 기록했고 18일 킹 2병의 월북 사건 발생 직후 다시 검색량이 증가해 19일 96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면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됐던 지난 3월에 간헐적으로 검색량이 다소 상승 곡선을 그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50점대 미만에 머무는 등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하고 미국인이 월북해 북한에 억류된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관심도 추이는 지역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수도 워싱턴 DC 지역에서 대체로 가장 많은 검색량을 기록해왔지만 북한의 화성 18형 시험 발사 등 ICBM 위협이 이어진 7월에는 하와이, 알래스카 등 미국 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민감한 지역에서도 검색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을 검색한 사용자들이 함께 검색한 관련 검색어 통계를 살펴보면 미군 병사 북한과 트래비스 킹, 북한에 억류된 군인 등을 찾아본 것으로 나타나 월북해 북한에 억류된 킹 2병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급상승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5일 VOA와의 통화에서 불투명하고 위협적인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case where Americans are concerned about Americans that North Korea
미국 군인이 북한이라는 알 수 없는 나라에 스스로 넘어간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에 더해 북한이 그의 안위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미국인들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 등을 통해 북한이 킹 2병을 잘 대우할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확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검색량 폭증은 동포에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우려와 보호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춘 화성 18형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그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인들에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점도 이번 검색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ICBM is a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 don't think most Americans recognize that that's
벤의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ICBM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인들의 인식과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미국인들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당면한 위협 과제로 인식하지 않지만 북한의 ICBM 도발이 이어질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의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각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3년여 만에 외국 인사를 초청하며 일각에서 국경 개방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스위스는 대북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유니세프는 국경 개방 결정은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25일 BOA에 가능한 시점에 북한 내 활동 재개와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정전협정 이래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한 것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스위스 외무부는 북한 주재 재개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북한 국경 개방 관련 보도를 면밀히 따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외국 인사들을 초청한 건 신종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지난 2020년 초 국경을 전면 봉쇄한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북한의 전면적인 국경 개방 시기는 북한 당국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이날 BOA에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국경이 봉쇄된 지난 2020년 이후에도 북한에 계속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록 활동의 속도와 규모에 제약이 있지만 백신과 보건, 영양, 위생과 관련한 분야에서 지원을 계속 제공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해온 미국의 한 지원단체는 BOA에 여전히 북한의 국경 개방과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국경이 열렸을 때 신속하게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과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22일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이후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빈번하게 시험 발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7월 들어 4차례에 걸쳐 관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유엔 안보리의 금지를 무시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 무분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25일 오전 0시경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0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2일 만이며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 이후 5일 만입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의 이 같은 계속된 도발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과 한국, 일본은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공산 독재 정권의 무력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를 계속 주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권위주의의 팽창과 침략을 억제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안정, 번영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중 대립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는 타이완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상반된 입장을 밝혀왔으며 북한의 영내 안보 위협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31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성명을 내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다시 영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도 북한이 ICBM과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자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의 금지 사항을 무시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고의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미국 상무장관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 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장관은 25일 동맹과 협력해 중국이 군사 역량 발전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이날 윌슨 센터 대담에서 대중국 관계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과 거래를 하면서도 보호해야 할 곳은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o deciding which technologies, whether it's artificial intelligence or semiconductors or software or hardware,
미국이 보유한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중 중국이 군사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확보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동맹과 협력해 그 기술을 차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보호하며 위협과 전략적 경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상무부도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이번 여름 중국 방문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협상 중 상무부가 담당하는 부문의 협상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레이몬드 장관은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는 지난해 5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을 선언한 경제 안보 협력 구상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무부가 담당하는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상을 끝내겠다는 설명입니다. IPEF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공정경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등이 IPEF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just the US. Japan is leaning in on this. South Korea is leaning in on this. Australia, New Zealand, they want to send technical experts as well to some of these other countries.
레이몬드 장관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들도 기술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싶어 한다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내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PEF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일본에서 IPEF를 출범시킨 이래 9월에 공식 협상을 개시했으며 올해 5월에 공급망 협상이 완료됐다고 레이몬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역동적인 신흥경제, 선진경제들이 모인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과 강력한 통합경제전략을 세우기 위한 틀로 IPEF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이날 토론에 참석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중국의 조치들을 비판했습니다.
Yeah, I think there are things that Xi Jinping is doing that you know are real warning signs.
베라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진정으로 경고 신호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를 압수수색한 일들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본을 철수하거나 추가 투자를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중국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다른 나라와 협력해 국제 기준에 맞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47년 7월 26일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날 라이베리아 독립 지도자였던 조셉 젠킨스 로버트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라이베리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18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미국 식민협회는 서아프리카에 흑인 노예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식민협회는 미국인들이 해방 노예들을 그들의 고국인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기 위해 세운 단체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1821년 미국에 있던 4,500여 명의 흑인들이 서아프리카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지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1847년 독립을 선언한 조셉 젠킨스 로버트는 그 이듬해 라이베리아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미국의 해방 노예들이 만든 자유국가 라이베리아는 1847년 7월 26일 미국의 후원 아래 정식으로 독립해 아프리카 최초 공화국이 됩니다. 1952년 7월 26일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 에바 페론이 33살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에바 페론. 에바는 1919년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가난하고 고된 유년 시절을 보낸 에바는 15살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무작정 상경합니다. 그리고 1945년 첫 번째 부인을 잃고 독신으로 살던 후안 페론과 결혼합니다. 당시 여배우로도 유명했던 에바 페론은 1946년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노동자와 고아, 빈민들을 후원하는 등 사회복지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에바 페론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1950년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바 페론은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1952년 7월 26일 33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합니다. 에바 페론의 짧지만 극적인 삶은 지금까지도 뮤지컬과 영화, 연극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